베드로전서 24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부분인 3장 14절부터 22절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에 관한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토론되어 온 두 가지 주요 문제,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 있는 하나의 문제와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 관련되는 침례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를 내포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주를 거룩해 함. 14절과 15절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희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동요하지도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핍박자들로 인해 무서워하고 동요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신들로부터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을 분별하는 것이며 그분을 생명 없는 우상들과 같은 상태로 전락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에 언급된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기업에 대한 산 소망입니다. 이것은 장래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나그네 생활에서의 소망이며 외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생명, 곧 모든 무한한 신성한 축복들을 지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15절에서 언급한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책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인 까닭에 베드로는 이 서신에서 여러 차례 두려움을 말합니다. 반대와 핍박에서 오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것들로부터 따로 남겨놓다,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특별하고 심지어 뛰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위대하며 분명히 우상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분을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따로 떼어놓는 밖의 활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핍박 아래 있을 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한다면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그분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연히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분을 우상들로부터 분별시킬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소심하여 두려워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그분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심해서 두려워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인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여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얼굴에 그분을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나는 중국에서 북청사변 때 순교당한 한 젊은 여인에 관해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은 북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의화단 운동으로 인해 그 도시의 모든 사업체들은 폐쇄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배우고 있던 한 청년은 감히 그가 있는 그 건물의 문을 열지 못하고 문틈으로 의화단이 거리 아래로 줄지어 돌아다닌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외치는 소리와 고함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든 의화단 중에 몇 명이 어떤 젊은 여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순교당할 곳으로 그녀를 실어 나르는 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를 에워싼 의화단이 소리치고 고함지르며 위협해도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가 본 것에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그 당시 불신자였던 그는 그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배우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일 이것이 한나 서양 종교에 지나지 않다면 어째서 이 젊은 여자는 위협하는 것과 고함 지르는 것에도 놀라지 않는가? 왜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어째서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있으며 왜 그녀는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때 그녀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그는 주님을 믿었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훨씬 뒤에 그가 나이 들었을 때 나는 내 고향 마을에서 그를 만났고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날 북경에서 그가 체험한 바를 내게 이야기로 들려주었습니다. 북청사변 동안 순교당한 그 젊은 여인은 참으로 그녀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바라는 빛, 기뻐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그녀의 마음에 계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녀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 하였습니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거룩해 한 것은 그 청년에게 주님을 믿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핌. 16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너희가 비방당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양심은 우리 사람의 영의 한 부분이므로 우리의 양심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행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의 삶이요 일상생활입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좋은 행실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사회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또는 심지어 전체 교회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만큼 철저히 우리를 아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영에 속한 빛비춤을 받은 양심에 있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내주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빛비춤을 받아 새롭게 된 양심은 그 증거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있어서 정확합니다. 빛비춤을 받은 우리 양심의 판단은 우리에 대한 어느 누구의 판단보다 더 정확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에 속한 빛비춤을 받은 양심은 내적인 심판관입니다. 이 내적인 심판관, 곧 우리의 양심은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거듭난 영에 속한 빛비춤을 받은 양심이 내적 심판관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빛비춤을 받은 양심의 판단은 철저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는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의 양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도 그가 그의 아내에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빛비춤을 받은 양심은 그에게 그가 많은 방면에서 그녀에게 잘못해왔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에서 언뜻 보기에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어떤 것들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전적으로 정직하거나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함. 17절에서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계속합니다. 다시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는 이 점을 앞에 2장 18절부터 21절에서 다루었으며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과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으심.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들에 대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들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장벽들, 특히 우리의 죄들과 불의라는 장벽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죄들과 불의라는 장벽들을 없이 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18절과 2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의 죄들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로 범하는 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요한복음 1장 29절과 히브리서 9장 26절의 죄는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타고난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되셨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세상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를 다루지 않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위 안에 있는 죄들을 다룹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의로운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죽음이 순교를 위한 것이 아닌 구속을 위한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는 우리의 대치물이셨으며 우리의 죄들이라는 장벽을 없애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의 의에 따라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인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들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불의한 행실로부터 다시 의로운 하나님께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음. 1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인 본성인 영입니다. 십자가의 못 박음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 안에서가 아니라 단지 그분이 성육신을 통하여 받은 그분의 육체 안에서 죽인 것일 뿐입니다. 그분의 영은 오히려 살리심을 받아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활기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 능력받은 영으로 그분은 육신 안에서의 죽음 이후 부활 전에 타락한 천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 안에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 안에서는 살리심을 받다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비록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의 영은 활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절 상반절에 영 안에서라는 문구는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그분의 활기 있는 영으로 하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육체상으로 죽으신 후 이 영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셨음을 암시하고 증거합니다. 18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지만 이 구절에는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 그분의 능력받은 영으로 그분은 부활에 앞서 무적행으로 가셔서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포. 19절과 20절 상반절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학파들에서 훌륭한 교사들이 옥에 있는 영들에 관하여 가지각색의 해석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따라 가장 인정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의 영들은 음부에 갇혀있는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 분리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큰 날의 심판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있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육체상의 그분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살아있는 영으로 이러한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가셔서 아마 신성한 계획을 어지럽히는 사탄의 음모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분의 성육신과 육신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듯합니다. 19절의 옥은 타타루스, 곧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선포하다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의기양양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포는 전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며 따라서 20절에 언급된 8명과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옥에 있는 영들은 음부에 갇혀있는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 분리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많은 해석가들은 19절의 영들이 노아의 전파에 순종하지 아니한 어떤 사람들의 영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노아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18절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가상적으로 이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노아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죽으신 후 이미 죽은 사람들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이 해석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어 음부에 간 후에도 복음은 여전히 그곳 음부에서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을 통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부활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능력받은 영으로 그러한 특별한 곳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은 그분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아마 그분은 너희 천사들은 사탄을 쫓아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였다. 그러나 나의 성육신과 죽음을 통하여 너희 우두머리 사탄은 이미 정복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선포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수치요,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7을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는 노아 시대에 이른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처소를 떠나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몸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딸들과 간음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오염시켰고 거인들을 산출했습니다. 인류가 사탄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오염되었으므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인류가 존재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를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도살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셨을 때 가나안 족속들 중에 동일한 종류의 거인들, 즉 천사들과 사람의 여자들 사이의 간음으로 인해 태어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유일하게 성경의 기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펜버와 고베트를 포함하여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하여 이러한 이해에 동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분이 그분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 바로 전에 그분의 영으로는 활기 있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활기 있게 된 능력 받은 영으로 그분은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에 있는 베드로의 말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있는 뭔가 뛰어난 것을 밝힙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 이후 부활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추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한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